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01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메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만 안 할 뿐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슴을 때려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그게 잘 안 됩니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성도, 그 성도가 정상적인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면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인격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보통 우리는 50대가 넘으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잘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성령 하나님도 잘 변화시키지 못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생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생각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 믿음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목사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은 성도가 변화가 되었을 때요. 여러분, 7년 전이나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화가 안 된 성도 보면요,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압니까? 어쩌면 저렇게 변화가 안 일어날까?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속에요. 이 시커먼 게 있습니다. 가슴 속에. 어쩌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안타깝기도 하고 제 가슴을 칩니다. 자녀가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면은 누가 제일 기쁘냐 하면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야, 우리 아들 어린 애인 줄 알았더니 벌써 이만큼 컸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때 마음이 참 대견스럽고 기쁩니다. 하나님께서도 제일 기뻐하시는 순간이 바로 그러한 순간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에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기 뜻대로 막 살아가던 내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제일 기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바뀌어져야 됩니다. 잘 안 변한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의 사건은 정말 유명한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도무지 바뀌지 않을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책임자가 바로 이 청년 사울이었죠. 여기에만 머무른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훼파하더니 이제 성도들이 주변국으로 다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불똥이 다른 나라로 퍼지니까 그곳에서도 더 큰 불을 일으키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지 못하고 분개심을 가지고 일어섰던 청년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체포조를 데리고 지금 다메섹으로 교회를 훼파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한 200km 정도가 됩니다. 대구에서 대전 정도까지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지금 걸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이 사울, 이 사울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안 바뀝니다. 잘못된 신념에 빠져있는 사람은요, 대화 자체가 되지 않죠. 이슬람에 가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힘듭니다. 몇 년을 선교를 해도 한 명, 두 명 하면 많이 안 겁니다. 지금 아제르바이잔 우리 김정섭 선교사님,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은 거기에 마라나타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그곳에 파송받아 간 지 10년이 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 할리데, 페리데, 또 아라즈, 세빈지, 아이튼, 작년은 6명입니다. 6명이지만은 정말 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그 정도로 이슬람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과격주의자들 죽음 앞에서도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념 하나 붙들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울도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특징이죠. 사울은요, 누가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잡아서 죽이겠다. 말이 안 통하고 아주 잔인하죠. 그러니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나 이 사울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져 있는 사람들도 돌아서기가 힘들죠. 우리나라에 포로로 끌려왔던 그 북한 군인들 전향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래도 전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나갔지만은 끝까지 그 사상을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은 북한으로 돌려보냈던 적도 있습니다. 미전향 장기수죠.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말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있죠? 그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되는데 조금만 내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만 질문을 던져도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조금 돌려서 보게 하신다고 이렇게. 그래서 내 생각을 조금 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됩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강직한 청년인지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도 그랬죠. 이 사울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이 사울을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가서 기도해 주어라. 그랬을 때 아나니아가 뭐라 그럽니까? 사울은 아닙니다. 그럽니다. 사울은 변화가 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강직한 청년이었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을 사람이었죠. 그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비상 개입을 하시죠. 그 방법밖에 없을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전 니느웨는 멸망을 받아서 죽어야 돼.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40일 이후에 멸망당할 거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요나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결국 광풍이 몰아쳤죠.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광풍이 누구로 인해서 일어난 것인가 제비를 뽑습니다. 저는 그것도 우습습니다. 아니 광풍이 일어나서 지금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는데 이 광풍이 누구로 인해서 일어났는가 제비를 뽑자. 이런 그 보통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니죠.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뽑혔죠. 결국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때 광풍이 잠잠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요 어릴 때 그 피노키오라고 하는 그 동화책을 보니까 그게 그림이 삽화가 되어 있는데 피노키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아 피노키오의 아버지가 거기에 들어가죠. 근데 들어가는데 보니까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조롱불도 켜놓고 조그만 책상도 하나 있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 물고기들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들어간 거 아닙니다.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 속에 얼마나 지저분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요나는 스올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지옥에 빠졌다 그 말이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를 있다가 요나가 나옵니다.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했으면 그 스올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깨어부수기 위해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특단의 조치가 있기 전에 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변화가 되는 것이 제일 좋죠.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변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비상개입하십니다. 정오의 빛보다도 아주 강한 빛이 사울을 비쳤습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죠. 3절 말씀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의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센 사람은 더 센 것으로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력한 빛을 비추셨죠. 그런데 이 말씀 보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약간 익숙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호련이 그랬죠. 이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갑자기라는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갑자기 빛이 나타나서 사울을 쫙 하고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오순절,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실 때에 그때도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련이 임했다 그랬죠. 갑자기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는 소리가 있었다 그랬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에도 급하고 강한 소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똑같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호련이 갑자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쫙 비춰주시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실 때에 그렇게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을 때 말씀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쫙 비춰주시는 겁니다. 호련히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머리를 때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바로 그러한 순간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임하시는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오로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변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류와 같은 분개하고 있던 이 사울이 양처럼 변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인간은 안 될 거야. 이 생각은요, 우리가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 제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을까? 바뀝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홀연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자녀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그리고 남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도 절망만 하지 마십시오.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탄이 하는 말은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안 된다, 안 될 거야. 그 인간은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절대로 변화가 안 돼. 이것은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이죠. 그때 우리는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 생각 버리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요, 변화입니다. 변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어디에서 행하셨습니까? 가나에서 행하셨죠. 가나 혼인잔치.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첫 번째 기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은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었죠.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할 사역의 방향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변화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죠. 1년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반드시 오늘 바뀌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요, 올해 더 많이 바뀌어져 있어야 되고, 물과 같이 밍밍한 인생에서 포도주와 같이 향기가 나는 인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에 변화가 일어났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변화가 되었는지, 어제 소리 지르던 사람이 오늘 소리를 좀 덜 지르는 사람으로, 그리고 내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변화가 되고 또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변화가 될 거야. 사울을 잘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스스로 변화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셨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나 자신을 보면서 절망을 하는 이유는 내가 좀 잘 믿는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막 애를 쓰다가 보니까 변화가 안 되죠. 그러니 절망을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어제랑 똑같은 모습, 쉽게 넘어져 버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절망을 하는 것이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자녀도 어쩌면 저렇게 잘 변하지 않을까? 이런, 사람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변하는 것이지 나에게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나를, 물과 같은 나를 포도주로 바꿔주셔야, 그래야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변화가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이를 갈면서 덤벼들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제자로 바뀌어졌습니다. 돌을 던지던 사람에서, 분노하면서 돌을 던지던 사람에서 이제는 돌을 맞는 사람으로, 돌을 맞아서 죽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사울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금 돌을 주워서 돌 한 개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다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보여주시고 다시금 또 살려주시고 막 그렇게 하셨죠. 사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날아오는 비난의 화살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나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되로 갚아주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아직 변화가 되지 않은 겁니다. 나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거 다 받아야 되고 그거 받으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지금 변화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쓰시기 편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날아오는 비난의 화살도 내가 다 받고 내가 죽고 하나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분도 도와주십시오. 저분도 용서해 주시고 저분도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인데요. 어디에 임하시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러셨죠. 그 빛, 태양빛이 아니죠. 태양빛은 나흘째 창조하셨으니까 첫째 날 창조하신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그 빛이 필요합니다. 이 빛, 우주에 질서를 주었던 그 빛,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모든 우주가 질서가 잡히고 질서 정연하게 되었습니다. 이 빛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그 빛이 어떤 빛인지 나와 있는데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태초에 말씀하신 그 빛입니다. 첫째 날 그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하나님 그 말씀을 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재창조의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어디에 이 빛이 또 비치라 말씀을 하시냐면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제 그 빛을 어디다 비추냐 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바로 첫째 날 창조하셨던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죠. 즉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 빛이 비추이기 전에 우주에는 혼돈이 있었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이 있었고 무질서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흑암이 있고 공허가 있고 혼돈이 있고 무질서가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불안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그 무질서 속에 이걸 가리켜서 카오스라고 그러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질서가 쫙 잡혔죠. 이 카오스가 코스모스가 되었습니다. 코스모스는 질서를 말합니다. 무질서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사울은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진리가 무엇인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무질서 속에 있는 것입니다. 혼돈이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쫙 비춰주시니까 거기에 질서가 잡히게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게 딱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되면은 어두움이 떠나가고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치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파고가 와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옵소서 그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빛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의 빛이라 그랬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요 어떤 파고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에게 임한 것처럼 비상대책을 세워가지고 임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에 지중해에서 14일간이나 태양빛이 비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와서 막 죽을 것 같았습니다. 14일간이나 죽을 것처럼 고생을 하다가 그래서 손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언제 죽을까 그러고 있는데 그 태양빛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당당하게 평강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죠. 사울입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안 죽을 겁니다. 어젯밤에 주님께서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빛이 그 마음속에 비쳐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울이 눈이 멀었는데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말할 사람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기 등등했던 이 사울이 키가 죽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3일간 아무도 보지 못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그러셨는데 하루가 지나가도 이틀이 지나가도 사흘이 지나가도 아무도 오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그 흑암 가운데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사울에게 이 시간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을 주신 겁니다. 혼자만의 시간,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시는 그 시간. 사람은 불을 받았다고 해서 다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은 변한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다시금 돌아가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하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셨다면 내 쪽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이 바로 이 3일이었습니다. 성경에 의외로 이러한 3일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 길을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며칠간 있었냐면은 3일간 있었습니다. 사방이 깜깜한 암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랑하시지만은 일부러 침묵하시면서 물고기 뱃속에 3일간을 두셨습니다. 괴로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요나가 그 3일간 있으면서 숨도 잘 쉬지 못하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죽었습니다. 자신이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아가 죽는 시간이고 자신의 고집이 꺾여지는 시간이었죠. 3일 지나고 나니까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나왔습니다. 그 3일은 자기를 내려놓는 시간이고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통과하면서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요것만 조그만 하나라도 내 것 붙들고 내 자존심 세우고 있다가 붙들고 있는 그거 하나만까지도 그때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 잘 못합니다. 그러나 이 3일간 시간을 주면은 거기에서 그 고백하면서 나오죠. 그러면서 부르는 찬송이 이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송 부르면서 눈물 흘리면서 나오죠. 그전에는 그냥 불렀던 찬송인데 이제는요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3일간 무덤에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데 3일간 무덤에 두지 않고 죽지 말자, 죽자마자 바로 살려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슴이 얼마나 아픕니까? 내 아들인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죽자마자 바로 살려냈더라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은 편하고 좋으셨겠죠. 근데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이, 기절했다가 살아났으면서 그렇게 깨어났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3일간 무덤에 계셨던 것은 완전히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3일은 내 자아가 죽고 완전히 죽는 시간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번제가 뭡니까? 칼을 가지고 짐승을 찍어 쪼개가지고 나누어가지고 불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거 요구하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신제사는 드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 대신에 짐승으로 대속하라 그랬죠. 그래서 양과 염소, 소를 가지고 대속해서 죽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유독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그 가슴이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을 이제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아내의 사라에게 말도 못했습니다. 말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망치듯이 애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길을 걸어가냐 하면은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은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그 3일 길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이었겠습니까? 3일 길 걸어가면서 그 길은요,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죽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이 죽는 시간이었죠. 그러면서 끝까지 3일 길 포기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다 죽는 시간이었죠. 자기가 다 죽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안 계십니다. 이삭을 살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랬을 때에, 자기를 다 죽였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마시고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안 계십니다. 그를 들어서 살려주시고 크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사울은 캄캄한 3일을 통해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죽였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뜻대로 살았는데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3일은 꼭 필요합니다. 사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요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캄캄한 장소, 나만이 있는 장소, 바로 골방입니다. 그 골방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나를 내려놓아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 골방에 들어가셔서 나를 죽이는 시간,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를 다 내려놓는 시간. 저는 우리 드림길 모든 성도님들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되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서 그래서 성숙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